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 세계의 최종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결말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 신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함께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펼쳐봐 주시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3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평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던 것이죠. 26절에 보듯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인간은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반복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만 봐도 우리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우리 마음의 기대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창조의 목적 가운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 말고 더 깊은 창조에 더 깊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창세기에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부를 만들겠다는 것, 이게 어떤 일일까? 좋은 일이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 옛날에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줄거리는 이런 거죠. 고아원에 어느 아가씨가 있습니다. 뭐 아가씨라고 말하긴 아가씨가 될 법한 나이에 그 고아 소녀가 있죠. 후원자들이 고아원을 방문하는 날이면 고아원에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씻기고 닦이고 머리 빗기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고아원에 붙어있는 그런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원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생활비도 대주고 대학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겨우 알바해가며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며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다 대줄 테니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해봐라 라는 그런 후원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즐겁게 누리면서 그렇게 대학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 고아 소녀가 받은 복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고마운 후원자가 돈 몇 푼 쥐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주인공을, 이 고아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 멋진 후원자가 이 고아 소녀의 남편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제 키다리 아저씨죠. 유치하게 비교하자면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냥 좋은 건 몇 가지 주고 말려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더 깊은 관계를 의도하셨다라고 지금 이 마무리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자, 신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신부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에 그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멋진 그 형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자매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형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뭐가 먼저 궁금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도대체 신부가 누구래? 이런 게 제일 먼저 궁금하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하고 배필이 된단 말인가? 이게 궁금할 겁니다. 정말 궁금하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결혼식에 가봅니다. 누군지 확인하려고. 대체 어떤 신부길래 저 사람이 마음을 주고 평생을 주겠다고 하는 건가? 우리는 모두 버려두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세상에 다시 없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신부를 보고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신랑이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 이야기가 어떤 맥락인지를 실감하려면 신랑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신랑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먼저 이해되어야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떤 무게의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교회에서 차차 더 신랑에 대해서는 배워가기로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보면 이 신부가 이렇게 비유되고 있죠.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성이죠. 자, 계속해서 21장 끝까지 이 성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묘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제 그 한절 한절 따라가 볼 터인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묘사를 따라가면서 건물 설명으로 읽고 끝내면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에 가서 그 집 구경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오해가 있는데 간혹 이제 천국 그걸 보고 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천국에서 뭘 받느냐를 얘기할 때 이 2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묘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역시 천국에 대한 묘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는 존재는 이제 교회이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말 자체도 이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바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부라는 말은 신부가 인격체, 인간이라는 점에서 집이라는 비유보다는 더 실체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묘사를 따라 읽어볼 때 우리는 이 집이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필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자, 신랑이 갖고 있는 그의 탁월함, 또 멋,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함을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빛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곁길로 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니까, 싱글일 때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면모가 있죠. 언제 드러나냐면, 배우자가 옆에 서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 먼저 결혼한 그 커플을 보면서, 와, 저런 형제 내가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저런 자매 내가 먼저 가서 아내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간혹 날 수도 있는데, 자, 거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멋진 그 옆집 남편, 옆집 아내는 혼자 있을 때 그런 면모가 드러났던 게 아니죠. 자,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어울리는 배필이 서 있기 때문에 숨겨졌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부, 여기 묘사되고 있는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의 영광이 그에게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빛이 나는 존재, 이 신부의 첫 소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빛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자, 벽옥과 수정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벽옥은 이제 붉은기가 돌기도 하고 또 초록빛이 돌기도 하는 그런 보석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그 빛이 그렇게 보석의 영롱함 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맑기도 하답니다. 얼마나 맑으냐 하면 마치 수정처럼 맑다고. 그러니까 여기 수정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얼마나 때묻지 않고 맑은가를, 투명한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뭔가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아니라 벽옥같이 색깔이 강렬하면서도 때가 묻지 않은 수정과 같은 그런 면모의 빛을 내는 신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부에 대한 첫 번째 묘사죠. 자, 이 신부 어때 보이십니까? 자, 빛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석을 단 신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그리고 자매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매님들, 혹 꽃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자, 객관식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죠.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역시 나 같은 미모에는 이런 꽃이 어울려.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쑥스럽게 나한테 이런 화려한 꽃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꽃을 받은 게 아니고 보석을 목에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보석이 나를 세워주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보석이 나 덕분에 빛이 나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느낌이실까요? 우리는 보통 꽃이든 보석이든 우리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죠. 자, 치장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두면 눈이 안 띄는데 꽃이나 보석이라도 옆에 두면 그 덕분에 좀 빛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꽃이나 보석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부는 그렇게 보석이 신부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더라고 이 신부를 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신부에게 보석이 딱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석은 그 신부를 위해 있던 것이어서 이렇게 말할 만큼 딱 어울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매님들 간혹 만나시면 이제 이런 인사들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얼굴 참 좋아졌더라. 화장 잘 먹었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옆에서 듣기에는 격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진짜로 얼굴이 좋아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아지기를 서로 기원하며 살자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신부는 그 벽옥과 수정을 둘렀기 때문에 그제야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 벽옥이 있었던 것처럼, 수정은 바로 이 신부를 위해 마련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울리는 존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이제 묘사를 시작을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자, 꽤 스케일이 커 보입니다. 문이 12개랍니다. 한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죠. 보통 큰 성에도 그리고 문이 3개씩이 진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성에도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동쪽에, 서쪽에 하나씩 있죠. 그런데 이 성은 한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이 몇 개냐면 12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12개가 반복이 됩니다. 자, 12 천사, 12 지파, 12 사도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여기 열두는 빠질 것 없이 모든 게 다 채워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두가 어디서 소환되냐 하면, 자, 천사가 있고, 열두 지파가 있고, 사도가 있죠. 자, 열두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와야 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열두 천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이는 세계에서는, 자, 구약의 그 대상자들 모두, 신약의 대상자들 모두가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로 여기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성의 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온 역사 속에서 모두,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포괄하여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자,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포괄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묘사가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여기 측량을 한다고 말했는데 성경에서 측량을 한다는 말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천사가 이 성의 곳곳을 측량하는 것은 이 성에는 하나님이 모르는 곳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이 신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좋은 신랑이 신부의 모든 성향과 면모를 다 알고 있다면 그 신부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좋은 신랑이 자신의 모든 점을, 장점, 약점, 부족한 점, 마음의 떨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준다면 아마 그 신부의 행동 거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 측량이란 말이 이 신부의 그런 면모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은 이 신부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여러 사람 속에 그냥 묻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여러 속에 눈에 띄는 몇 명 밑에 그냥 단체로 묶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신부의 존재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성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부분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말하죠. 자, 성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육면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정육면체의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된 바가 있죠. 대표적으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6장 19절. 구약성경 520면입니다. 열왕기상 제 성경은 519면인데 열왕기상 6장 19절입니다. 자, 거기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방금 읽었던 대목은 어디냐 하면 성전 안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언약궤가 놓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자,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본문에서 이곳은 네모가 반듯하다, 정사각형이다 라고 말하고 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성소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공간보다도 가장 깊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인간의 생명이 결정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들어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더라도 죄가 있으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곳, 즉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지성소 같은 공간이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설명하는 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게 생명을 담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그 16절에 그 측량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을 측량하면 12,000 스타디온이고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서로 조화롭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실제 그 측량치보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숫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12,000 스타디온은 그 12 곱하기 1000을 가리킵니다. 12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함되어야 될 전체라고 말한다면 뒤에 1000은 이제 그것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역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포함되어야 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4규빗은 12 곱하기 10이면 144니까 역시 여기도 채울 것을 다 채운 이제 그런 면모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성곽의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곽이 뭘 가리켰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144규빗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량형으로 바꾸면 60m 정도 되는데 이게 높이가 60m란 말인지 아니면 폭이 60m란 말인지 이제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앞에 12,000 스타디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000 스타디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로 바꾸면 22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자, 성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경복궁보다 훨씬 큰 그 자금성은 긴 쪽이 1km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성은 2200km랍니다. 자,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제가 재봤더니 베이징에서 도쿄를 이으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길이가 베이징과 도쿄를 직선으로 있는 것보다 더 긴 거죠. 당시 신약시대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이으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는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길이 얘기입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높이도 2200km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지구과학 공부하셨던 것 기억해 보시면 500km 위는 인공위성이 떠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 높이가 2200km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거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게 됩니다. 뭐냐면 그 이제 거기서도 무슨 외계에서 그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서 큰 우주선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계에서 온 우주선들은 이렇게 보면 그 하늘에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은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 북경부터 동경까지 전부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성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가 아니고 그 보는 사람하고 보이는 이 성하고 그 한 스크린에 한 화면에 담을 수 없는 정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반지름이 6,000km죠. 그러니까 이 성이 떠 있으면 그 북반구의 3분의 1가량을 가리는 이제 그런 규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신부는 아주 광대하고 넉넉함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 인구가 60억 정도는 이제 넘어갔을 텐데 60억 인구에게 한 사람한테 1제곱미터씩 해서 나란히 세우면 이제 경상북도 정도면 60억 다 채울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대체 2200km짜리 이 성을 하나님이 누굴 채우려고 뭘 하려고 하는 성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누구로 채워질 곳이었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창조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끝에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대상들을 모두 모아 이 성에 불러들이신다면 얼마나 공간이 필요할까? 지금 이렇게 끝이 안 보이게 커다란 공간을 마련하셨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은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이 안 보이게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려고 하는 천국 또 하나님의 신부를 맞아들이시는 곳 이 신부는 뽑아내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내온 소수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대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미지는 소수정예 같은 것이 아니라 다수정예라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가득가득 불러 모아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공간은 뭐라고 불렸냐 하면 지성소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공간.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신부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고 또 질에서 보나 양에서 보나 어떤 면에서 최상인 상태, 즉 그것이 이 신부의 면모일 것입니다. 지성과 미모가 차고 넘치고 흘러나오는 그런 신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묘사가 이어집니다. 18절부터를 다시 보시죠.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앞에서 우리는 이 신부에게 보석 치장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읽은 묘사를 보면 알고 보니까 그 신부는 보석을 치장하면 잘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라 보석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기초석도 보석이고 성곽도 보석이랍니다. 보석으로 다 쌓은 그리고 성 자체는 정금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보석 이름 다 치고 그러면 그 우리가 색깔도 잘 모르겠는 보석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로 그 어우러져 있는 그런 보석들을 동원해야만 이해되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이 정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맑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때나 얼룩이 없는 것이죠. 자, 세수를 100만 번쯤 하고 나면 뽀얗게 될 그런 면모가 이제 순금이라는 말로, 정금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문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자, 성 길이가 얼마였죠? 2200km였습니다. 자, 문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10km로 따져도 이 진주 크기가 에베레스트 산만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정금이어서 맑은 것이죠. 자, 맑다는 얘기는 모든 빛이 그대로 비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빛이 그 길에 비치고 있을까요? 신랑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이성은 이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신랑이 바깥에서 빛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고 신랑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좌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앞에서 본 것처럼 성 자체가 지성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빛이 아주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빛은 밖에서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안에서 그 안에서부터 이제 솟아오르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무슨 말일까요? 자,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밖에서부터 뭔가 공급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식물을 보시면 식물은 햇빛과 공기와, 그 햇빛과 그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제 동물인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못 살죠. 어디선가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와야만 이제 생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것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게 버겁고 힘들 때면 식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죠. 야, 이 나무처럼 꽃처럼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뭐 필요한 것도 없이 햇빛만 받아도 잘 살 텐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햇빛조차 필요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햇빛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22장 1절 그 1절로 가보면 거기 물도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죠. 자, 무슨 말일까요? 이성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 어떤 존재인가? 우리처럼 살기 위해 그 온갖 노력을 하며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바깥에 무슨 나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광을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바깥에 뭐가 있어서 여기를 보충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은 이 성에 어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가득한 상태, 이것이 신부, 이 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문을 왜 닫을까요? 무서워서 보통 밤에 닫습니다. 그런데 밤도 없고 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는 것은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외부로 끼칠 어떤 위험 같은 것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문으로는 바람만 살랑이며 왔다 갔다 하면 될 뿐 더 필요한 무슨 적을 막기 위한 모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6절과 27절도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좋은 것들은 다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 22장 1절에 그 좋은 것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자, 그렇게 그 성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생명수 또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저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주가 없다고. 자, 저주가 없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인생의 모난 부분, 아쉬운 부분이다. 뭐라고 설명될 수 있냐면 저주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렵지 않게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이런 저주받은 종아리, 이 저주받은 머리 같으니라고, 넌 수학 문제도 하나 못 풀고, 자, 저주받은 손, 너는 손은 되는 것마다 나 엉망으로 만드나. 자, 왜 그럴까요?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의 상태가 무엇이냐? 저주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더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없어도 되는 곳, 그곳이 생명이 있는 곳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자, 그렇게 저주가 없고 생명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어린 양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생명이 있을 때 하는 일, 그게 섬김이랍니다. 자, 섬김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바치는 것, 이제 그런 게 섬김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무엇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랑 옆에 있어도 전혀 누가 되지 않는, 하나도 신랑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옆에서도 하나님께 전혀 그늘을 드리우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존재가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이 신부가 그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르로다. 자, 섬김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말입니다. 자, 신부가 이 신랑 얼굴을 보고 뭘 할까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신랑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영광을 감탄할 뿐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랑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랑을 쳐다보고 있는 이 신부에게 신부의 얼굴에 신랑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 이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5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왕노릇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그 세상의 최종 상태,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여러분, 그 소설의 전개 방식을 보면 이런 거 배워오신 적 있을 겁니다. 소설은 처음에 발단으로 시작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갑니다. 자, 가장 짜릿한 부분은 어디냐면 절정이죠. 자, 절정은 어떤 곳이냐면 위기가 계속되는 위기가 누적이 돼서 드디어 서로 그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힘이 서로 맞서는 것이 끝까지 가 있는 상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 절정이 되고 절정에서 사건이 해결이 되고 결말이 되면 보통 소설에서는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절정까지 읽으면 뒤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언가 갈등이 있고 갈등이 위기를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만 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상태죠. 그런데 지금 성경 이야기는 어떠냐 하면 절정이 아니라 결말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 대목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대결이 나오는데 싸움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자랑을 하고 싸우려고 딱 나섰는데 바로 다음 장면은 끝났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위기나 위기의 절정 같은 거는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결말 속에서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그 한 절 한 절 살펴본 신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시죠. 자, 신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것이었죠. 그 신부는 보석으로 치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석 그 자체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존재였죠. 빛이 있기만 하면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보석입니다. 보석은 빛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방도가 없죠. 근데 빛이 있으면 그 뿜어져 나오는 빛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서면 그 가치가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석에서부터 그 전체가 보석과 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 여러 지체가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띄는 지체도 있고 눈에 안 띄는 지체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 귀한 것이니 눈에 안 띄는 지체라고 업신 여기지 말아라 이런 조언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성원 전체가 보석으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신랑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이 신부는 크게 여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대한 곳, 답답하지 않고 상쾌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었죠. 그리고 필요에도 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빠듯하게 하루하루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지조차 않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서 위협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저주가 없는 존재,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부라면 어떤 단어들이 어울릴까요? 저는 이런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신부는 강렬함, 풍성함, 충만함, 여유, 또 자신감 같은 것으로 설명되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부의 면모는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신랑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이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유와 넉넉함과 풍성함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어린 양이 아내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22장 4절에 이 대목을 보시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입니다. 자, 이 신부는 지금 신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신부의 눈빛이 어떨까요? 자,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눈을 못 뗀다고 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죠. 자, 그 눈빛이 어떨까요? 네, 경탄한 눈빛으로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 같은 눈빛으로 그걸 쳐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눈빛으로 이 신부가 황홀한 표정으로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눈동자에 무엇이 어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랑의 영광일 것입니다. 신랑의 영광이 신부의 눈빛에 어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 신부가 이 신랑을 바라보며 알고 있습니다. 이 신랑은 자신을 위해 존재 자체를 던질 수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이 신부가 갖고 있는 이 당당함과 여유와 풍성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신부에게서 나올 법한 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가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65면입니다. 아가서 8장 자, 아가서에는 그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희곡처럼 주고받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 쪽에서 이야기하고 여자 쪽에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8장 6절에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성경 말투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투로 바꾼다면 이건 존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절이 이런 것이죠. 당신은 저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랑이 죽음에 비교되고 있죠. 자, 죽음이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죽음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 없죠. 우리가 세상 어느 곳으로 도망가도 죽음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면 반드시 죽음이 승리합니다. 죽음하고 결어서 이겼다는 사람이 없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힘센 존재가 죽음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랑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 하면 죽음같이 강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저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를 품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읽었으니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이 책을 쓴 사람보다 더 깊이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랑에 비유되고 있는 이 죽음이 실은 원래 힘센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를 꿰어차서 거짓으로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죽음이 자랑하는 그 위력, 강렬함, 충만함, 자, 이 세상을 죽음으로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90%는 죽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걱정, 속상함 전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승리의 힘, 위력, 자신감은 원래는 누구 것이었을까요? 원래는 사랑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원래 그렇게 강렬하고 충만한 것이었죠. 그러니 죽음은 이제까지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사랑의 자리를 대신해서 죽음이 마치 그렇게 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존재를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고 당당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이 신부는 당당하게 그 옆에 서 있는 것이죠. 제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당신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안에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에 바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을 빚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그 기품 있는 신부가 등장할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죽음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결국 이 세계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자리하게 될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신랑의 영광을 제대로 비추는 그런 신부가 이 세계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신랑이 그 옆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 가득한 신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너도 신부가 되어라.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오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도 느껴보아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능력대로 잘 살아보아라, 그 다음 나도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사랑의 대상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 사랑이 자리할 곳으로, 그 사랑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이와 같은 영광된 자리, 신랑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되고 빛나고 무게 있고 그리고 품격 있는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초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